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은 내 이름이 왜 한효냐고 그 문제 질문부터 하세요. 왜 멀쩡한 이름을 뒤집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뒤집은 게 아니라 저희 부친께서 성경 읽으시면서 감동을 받은 인물 중에 이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런 인물로 이름을 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나왔을 때 한국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 그래서 한요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거의 한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저도 가정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은 이제 미국식으로 주니어로 질까, 한효 주니어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그 부끄러운 이름이라서 그럼 어떻게 질까. 그래서 너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오라고 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의 요셉이지만 미국에서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얘도 또 미국에서 살지 않고 딴 데 가서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크게 세계의 요셉이 되라. 그래서 세요 이렇게 딱 지었는데 제 이름이 성이 김씨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야, 이 성을 꼭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말이죠. 뭐 박씨라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박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냥 이름 바꾸는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뭐 사울이 바울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지만 그 이름 바꾸는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수 믿고 소위 거듭나고 여기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은 신앙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뭐 기독교 개론 끝내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사람이 나고 그리고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갈등을 참고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이 변화의 역사를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인 골수 분자가 변하는 역사, 사도 바울의 그 변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변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변하는 이 아프리카 사람의 변하는 역사를 담아내는 내용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변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 역시 변화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원인 제공자 혹은 변화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보시면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명하기를 저 병거로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타고 가는 이 병거로 마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라면서 29절에 얘기하죠. 즉 그 주의 사자는 성령이었습니다. 그 빌립에게 이르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병거에 나아갔는데 참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상상 못할, 아니 짐작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병거 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이국적 혹은 이색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그 상황 속에 달려갔는데 그때 이 병거 안에 타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여러 개, 각 집안마다 여러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죠. 어떤 분은 자동차용도 있고 서재용도 있고 직장용도 있고 성경책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이 당시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자체가 그 사람의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두루마기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는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성경책을 소유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의 부를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유대인 중에 부자가 그런다면 이해되지만 이방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냐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는 것,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우연이야, 저절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갔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이 사실조차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 누구를 만났다. 우연한 만남 같지만 우리는 나중에 압니다.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는가. 우연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자꾸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또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변화의 주체자입니다. 내가 변한 것은 내가 한번 변해보자 하고 여러분이 결심했기 때문에 변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된 것, 거시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는 나라로 이렇게 지금의 현 주소에 있는 이 사실, 또 뭐 중국 땅에 벌써 수억의 크리스천들이 있는 그 사실, 이런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체자는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이 빌립시사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금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상황 때문에 넘어졌었습니다. 바울에게 꾸지람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 소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부시되던 그 시대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한 것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시구리 얘기할 때 편한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는 본능적으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냥 뭐 생각이 맞고 뭐 자우지간 사람이 서로 편하게 만드는 그 고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편하게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계속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 반드시 내 편한 곳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불편한 곳으로 자꾸 나아가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 일 안 해도 별로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 그 일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아가게 합니다. 남을 돌보지 않아도 나만 잘 챙겨도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영역 밖을 넘어 남의 생활 속에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고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괴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필라델피아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나왔는데 그 마지막 졸업하기 직전에 마지막 채플에서 어떤 한 교수님이 또 마지막 채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 편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편한 곳에서 불러내시니 나는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 학교에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본문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 그거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편하고 익숙한 자기가 늘 거하던 고향 어려움이 생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즐비하게 줄 서 있는 나의 인생이 쌓아왔던 경력을 쌓아왔던 그런 편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누구도 의지하거나 그 누구의 끈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한 장소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도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그곳이 바로 뉴욕 맨하탄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그게 1989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타임 잡지에서도 주목하면서 여러 번 기사를 다루었던 리디머 장로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역사를 불편한 곳으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또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 속에 중요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편한 사람끼리 그대로 있어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고 우리의 국경을 뛰어넘어서 복음 들고 가라는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 명령을 요나가 받은 것이죠. 그걸 너무너무 싫어했던 요나가 딴 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항상 우리는 편한 곳에 끼리끼리 있는 곳에 내 종류의 사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역의 현장으로 불편한 현장으로 나라가 깎여져야 하는 현장으로 가기 싫어하는 곳을 향해서 자꾸 도전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선교학자시죠. 닥터 윅스가 그 아리클에서 이런 글을 하나 남기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 성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성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이 우리 성지 아니냐, 뭐 성지 순례 가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옛날 역사적인 유적지라고 할 수 있지만 성지 말입니다. 소위 이슬람의 메카라고 하는 그 메카, 성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메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순례를 합니까? 이슬람이 메카에 모이듯이 기독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는 어떤 특정한 민족과 문화와 어떤 그 나라에 갇혀져 있지만 기독교가 성지가 없는 이유는 기독교는 항상 모든 민족, 다른 민족, 그래서 성지가 계속해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종교였다라고 그가 지적하는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단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122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왜 우리가 우리 귀신 놔두고 서양 귀신 믿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서양 귀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유대인의 골수인 바울에게, 사울에게서부터 바울을 일으키는 기독교를 일으켜내셨듯이 로마 고넬료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그곳에서 일으켜셨듯이 아프리카에서도 기독교를 일으켜낸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그 원인 제공자, 주체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또 우리가 이 변화하는 상황, 이 내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상황을 한번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당연히 질문할 거리가 생겼어요.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말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당신 그 말씀 이해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올라와라. 그래서 병거에서 소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뭐 시냇물이든지 연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백 같은 말 같지만 독백이 아니라 빌립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뉘앙스가 아 여기 물이 있는데 나 세례받고 싶다. 나한테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물인데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빌립한테 물으면서 혹시 내가 세례받는 일에 부적절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세례받기에 적절합니까? 세례는 받고 싶은데 세례받을 만합니까? 확인해달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신선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내시는 이디오피아 국고를 책임진 자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재무부 장관입니다.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 달러에 사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표를 보십시오. 거 재무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명령하는 일에 훨씬 익숙했습니다. 지시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의 어휘 속에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국고를 책임졌던 이디오피아 내시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시가 자기가 뭔가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 검증해달라고 확인해달라고 질문을 빌립 집사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하는 상황, 변화하는 컨텍스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검증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명령하는 일에 익숙한 최고의 권력과 그 당시의 모든 부를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바른가, 올바른가, 내가 성경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컨텍스, 그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단체요,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뭐 사람의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신비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기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은혜를 체험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필이 왔다고, 뭐 이상한 뭐 희한한 체험을 했다라고 누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옳다 그러다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혼자 가겠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걸음걸음이 과연 바른 길인가, 정통인가,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가르침을 받고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잘못되었으면 교정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 들어와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라는 축복은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교회도 뭐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거기에 큰 교회가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교회의 익명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더 커지는 이유가 교회의 익명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성장입니다. 아니, 성장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됩니다. 병적인 비대함입니다. 교회가 익명성 때문에 커지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성장이 아닙니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아무도 몰라도 괜찮은 사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온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이름이 누구인지를 아는 상황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정이 돼야 되고 수정이 돼야 되고 나의 성장과 변화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성 때문에 모여든다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인조이하고 계시는 분들, 깨달아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익명성으로 다니면 결단코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사회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상황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지체라는 말 써요. 우리 교회는 함께 이어져 가는, 에베소서 2장에 하면 함께 이어져서 같이 세워져 가는 건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한쪽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익명성이라는 말로 무너져 가도 상관없다. 붙었다가 떨어지는지, 떨어졌다가 붙었는지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변화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시가 변해가는데 또 한 가지,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의 그 어떻게 변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넷이가 빌립지사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변화가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뭐겠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32절과 33절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이걸 보면 별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사야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네시가 읽었으니까요. 네시가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시가 읽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멈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6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5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 넷이라는 말이 드디어 무슨 의미인지가 와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넷의 이름보다 넷이라는 말을 성경이 썼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넷시가 어떤 사람인 거 아시죠? 대개 넷시는 태어나면서부터 넷시라기보다 도중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각오로 넷시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넷시가 당시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전설에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CFO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이 넷시로 살아갔다는 걸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여왕 옆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자가 여왕 옆에 갈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입지하기 위해서 소위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모질게 남자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넷시가 될 망정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시가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넷시는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넷시입니다. 그냥 몸종이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빈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교 동란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아주 강한 나라였고 부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국의 핵심 권력에 앉아서 간닥의 여왕 옆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국고를 책임진 권력과 돈을 다 잡은 사람. 그런데 넷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희생을 치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분명한 암시입니다. 그런데 이 넷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꿈을 이뤘는데도 뭔가 뻥 뚫린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왜 예루살렘까지 갔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방 종교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의 부와 권세가 그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영적인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퇴짜 맞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왜 돌아갈까요? 성전에는 여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는 문둥병자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고자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퇴짜 맞고 한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넷이가 뒤돌아갑니다.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분노에 치밀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지사를 그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때의 그 말씀,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의 인생이 가장 허전하게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의 이름을 이어갈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눈이 확 띄었어요. 뭡니까? 이름을 이어갈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나는 끊쳐진 고자인데 그 고자에게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말라. 그에게 이 언약을 붙들면 이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바로 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자가 오늘 이사야 53장 도살장 앞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꿀먹은 멍어니처럼 가만히 있는 이 양 같은 자, 이 자가 누구냐? 이 자가 내 이름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그렇게도 찾고 있었던 것, 나의 삶을 그렇게도 허전하게 했던 것, 이거를 약속하는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넷시에게서는 이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는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때 빌립 지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넷시가 변했습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속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하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말씀을 읽었을 때 야, 우리의 마음이 울렁거리지 아니하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풀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성경이 그를 향하여 가리킴인 것을 풀어 설명할 때 주께서 성경대로 고난과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실 때 그들의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속에서 오는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빌립 지사가 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 변화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소위 절대자, 신, 그 무엇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힘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내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허전한 자기의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는 절망합니다. 헛살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공들여서 정상에 올랐던 그 자리를 놔두고 몇 개월,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그 길을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돌아가면 책상 치워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연연해 하지 않냐고 떠날 정도로 그에게는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변했습니다. 변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드디어 손에 쥐었다.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던 걸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차원보다는 내가 필요해서 찾았다가 만난 예수님은 내 필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고 깨닫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꿈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서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르짖기도 시작했는데 막상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셨어요. 그 복음의 영광이 내가 구하고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드디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좋은 학력을 가졌다든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많다든지 그 사람이 가진 권세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끌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상당히 잘못 산 인생일 겁니다.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너는 항상 나를 쫓아오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믿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역사학 교수님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냥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 결혼했지? 예.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근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 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교수님이.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왜? 갑자기 답할 게 없어지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아내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33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교회군요. 뭐 우리 아내는 날씬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내 남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들을 쭉 종합해보면 좋은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요? 그러면 내 능력이 없어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내가 입맛이 없어져서 요리를 잘 못하는 할망구가 되면 내 남편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날씬해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몸매가 흐트러지면 애 하나 둘 낳으면 여자들 몸매 망가지잖아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남의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벌써 사람끼리도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쫓아가는 것은 불순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질문 던집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에 보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처음에 끌리는 매력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그러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더 이상 좋아하고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까?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으면 더 이상 그 하나님 내가 섬길 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진짜 신앙 고백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 자체가 내 필요보다 더 큰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을지 몰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이풀무풀에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질 걸 믿지만, 그 능력이 있는 걸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큰 신부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게 진짜요. 이게 변화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4시가 그걸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 그 정상인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고 예루살렘까지 쫓아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평생 일구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It's okay.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상 혹시 내 질병이 낫지 아니하고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 이 고난의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나를 이끌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길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으로 인하여 나는 괜찮아. 그 하나님이 더 크고 복음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더 큰 영광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였고 말씀의 역사를 통한 이 변화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변화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변화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꿈이십니까?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환경과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여 변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도 있을 것을 믿고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 공동체에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는 이 일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노출되어지는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필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 자신이 놓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고 또한 어제와는 달리 또렷하게 변화되고 오늘보다 또 내일 또 변화할 것을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화의 요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4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변화해 가는 자로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